새벽기도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497쪽인데요. 1절 2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에 입학 서류를 준비할 텐데요. 이제 모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실망을 할 거다.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이지만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실망할 거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너 자신한테 실망을 많이 하면 좋겠다. 이 말을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신학교 입학해서 시간을 좀 보내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신학교이지만 실망할 일이 많고 실족할 만한 일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말씀이 신학교 내내 저에게 큰 예방주사와 같았고 지금도 이 말은 제가 어디 가든지 간에 좀 제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다 보면 실망할 일들이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락방,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사역부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 일하지만 그 안에서 실망할 때가 참 많죠. 저와 같은 목회자를 보면서도 또 실망할 때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나서 거기에 내가 실망한 일들을 한번 적어봐라 라고 한다 그러면 한 시간 내내 적지 않을까, 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종이 더 달라 하고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제자훈련 기납법서 성경연구 본문이 이제 사무엘하 11장의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이제 과제를 계속하시고 잠깐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솔직한 심정으로 다윗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 다윗의 처사를 볼 때에 옹졸하고 쪼잔하고 너무 미운 모습들,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다윗에게 실망한 모습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11장 마지막을 보면 이제 성경의 기록도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행태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사무엘하 11장부터 그 뒤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면밀히 보면 다윗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제 봤던 19장 말씀, 그리고 오늘 또 살펴보게 되어지는 20장 말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상황들은 결국은 다윗이 잘못한 이 여러 가지의 시발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0장은 불량배라고 소개하는 세바의 반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반란의 사건도 누가 이 불씨를 제공하느냐라고 할 때 불씨의 제공자는 다윗입니다. 11장 이후로 다윗은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특히 누구의 눈치를 많이 보냐면 요압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전달되지만 그것이 요압에게 전달되었고, 그리고 요압은 그 명령을 따라서 최전방에 우리아를 보내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수치를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냐면,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냐면 요압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11장부터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어제도 요압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압이 막 활기를 치면서 있을 때에 다윗은 요압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요압 눈치도 많이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왕권을 이제 회복하려는 모습도 계속 보게 되었지만 결국은 다윗이 정치적인 수완이라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왕권 회복에 있어서는 어떤 걸 활용하냐면 유다지파를 활용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유다지파를 활용하는 그 모습들은 유다지파와 10개의 지파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그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유다지파와 10개 지파가 또 싸우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싸움을 붙인 다윗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고 쏙 빠진 다음에 이 유다지파와 10개의 지파들은 또 싸우고 있는 거죠. 20장을 잠깐 보기 전에 사무엘하 그 앞에 19장 43절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 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왕으로서 이렇게 복권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과정을 설명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때 다윗이 의지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유다 지파 소속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 요청을 한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유다 지파는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당연히 명분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10개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을 잘 못 듣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그냥 이 일들을 처리해 가면서 왕으로 세워 가는 거죠. 근데 10개 지파들은 이 소식을 나중에 듣고 나서 부랴부랴 온 다음에 이 따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따지는 명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10개 지파이고 10개의 몫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지금 유다 지파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유다 지파가 분명히 이 상황에 대해서 의논해서 이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명분을 제공했고 10개의 지파들과 그리고 유다 지파가 함께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전국에서 약간 혼란기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이 혼란을 틈타서 이 베냐민 지파였던 이 세바가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이 19장 마지막 부분과 20장 초반부의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 후반부와 2절은 세바의 반역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데요. 1절 마지막 뒷부분부터 보시면 그가 라고 하면서 이 그는 세바입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겐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스라엘 10개의 지파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2절에서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각 지파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줘야 되는데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각 지파가 더 분열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19장이라든지 지금 20장이라든지 다윗의 결정 결코 탁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글을 보는데 이 19장과 20장이 이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왕권 회복 과정에서 철저히 무능력한 모습을 보인다. 다윗이 선택하고 결정할 일들은 시행착오를 거듭했으며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위에 그쳐버렸던 것이다. 요압을 견제하려는 시도도 베냐민 지파의 환심을 얻으려 하는 것도 또한 아마사를 통해 반란을 진압하려는 계획도 모두 무위로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다윗, 실수하는 다윗, 이 모습으로 19장과 20장 그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20장을 이제 또 보다 보면 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등장하는 인물들 한 명 한 명이 다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여기 이 성읍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여인 빼고는 다 실망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죠.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반역자였던 세바입니다. 세바는 10개 지파를 선동해서 반란에 성공하는 모습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성읍의 한 여인에게 처참하게 그냥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이죠. 세바가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보면 베냐민 지파거든요. 여기에 이제 키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누구냐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바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왕권이라든지 이 권력을 누가 계속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냐면 유다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그 이권을 계속 가져가기를 바랬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데요. 사무엘하 20장 22절에서 마지막에서는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아마사라는 이 군대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는데요. 아마사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준비해라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마사는 굉장히 무능력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기일이 지체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있어서 그냥 기일을 천천히 지키지 않고 그냥 이제 방치하고 있는 그 안일한 태도의 아마사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8절부터 10절을 보면 요압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데 9절, 10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10절에서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방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혼란기거든요. 혼란인데 군대 장관인 아마사는 굉장히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써있는 대로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결국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각 지파가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 모습들 속에서 군대 장관으로 임명받은 아마사는 전혀 긴장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요압은 충신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약점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직언하는 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19장의 모습이기도 했었거든요. 결국 이 요압의 태도를 보게 되면 다윗을 업신여기고 동료 장수였던 경쟁 상대로 봤던 아마사를 그냥 방금 말했듯이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저런 글들을 보면 이 요압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말하냐면 권력 집착이 강한 사람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말씀을 이렇게 물상하다 보면 머릿속에 이제 한 분 한 분 이름을 떠올리는 다윗, 그리고 뭐 세바, 아마사, 그리고 요압.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신뢰를 주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실망을 주는 사람들인가요? 앞이 이렇게 찹찹하리만큼 마음이 좀 별치 편치 않는 그러한 모습들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의 환경으로 다시 한번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다 믿는 사람들이죠.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환경으로 바꿔서 말하면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기회를 봐서 공격하고 기다렸다가 약점을 노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처참한데 부인이 안 되더라고요. 부인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 종이 한 장 이렇게 주고 뒤에다 적으라고 한다 그러면 나에 대한 실망을 많이 적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실망들을 더 많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러한 모습들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내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의 신념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순간들을 체크하면서 재해석하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이 종교적인 신념이 이 중심이 되어서 덜덜 뭉쳐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보면 제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결국은 제 안에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을 쭉 보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지고 나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되어지지만 결국은 그 실수와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증거인데요. 첫 번째로는 16절에서 하나님은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세바의 반역을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3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이 나라의 조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갖춰가는 거죠. 다윗의 관리들, 이 참모진이 소개되는데 결국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조직적인 정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조직적인 정비가 되고 반란이 이렇게 마무리될 때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실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고 설교의 제목을 보실 때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에 더 실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실망한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수능철이 다가오면 어느 순간부터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실망할 수 있죠. 내 모습이 실망할 수 있고 상대방의 모습이 실망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그 살아가다 보면 지금의 모습보다 더 실망할 일들은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 대해 실망할 수 있고 누군가에 실망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역사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여러 찬양 중에서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40대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내가 이 찬양을 왜 20대 때 많이 불렀지? 왜 나는 10대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정말 저에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오늘 그 프린트를 해왔는데요. 가사가 정말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도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이 찬양의 배경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나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최용덕 작가가 이 글을 이제 미국 크리스천 외국 시인의 오버톤이라는 이 사람의 글을 옮긴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 옮기고 나서 이 차를 타고 막 가다가 이 스토리가 조금 긴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마지막 기독교 수양관의 안개가 거치면서 간판을 하나 보는데 그 간판에 뭐라고 쓰냐면 Jesus never fails. 결국은 예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 간판을 이 찬양을 번역하고 그 간판을 보는데 그 희열들을 이렇게 남긴 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한 일이 많고 실패할 수는 많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는 날마다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 성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들이 정말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또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에도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보면 더 큰 실수와 좌절할 수 있는 환경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바라보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은 상황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는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또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요. 나의 실수에 절망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일하심을 신뢰하는 영적인 상상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다윗 왕권을 주도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우리의 교회의 각 영역이 잘 정비되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제도 보면 이제 초청다락방 저녁에 또 하시더라고요. 지금 새삼의 축제 기간인데 하나님 품고 있는 대신자분들 또 다락방에서 초청다락방 하나님의 그 인도함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동행하실 수 있사오니 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우리의 삶을 주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환경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주변을 바라보면서 또 좌절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상상력을 하나님 더욱더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으로 주님께 성장시켜 주시길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축제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다락방 안에 주님의 분들 하나님께 더욱더 몸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족에 대한 구원들 또한 이웃에 대한 구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는 이 기간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축제로 우리가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함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과 위로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또한 채울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아가는 기도의 능력도 우리가 회복하여지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귀한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살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예라가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값진 이 하루 속에서 더욱더 주님과의 귀한 교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는 이 하루로 주님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